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시간에 와서 지친 육체를 깨우며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상쾌한 주말 아침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게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메와 엘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은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마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골짜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이 다윗이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이 주신 허를 찌르는 작전으로 순식간에 다윗은 함락시켜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수백 년 동안 함락시키지 못하던 천혜의 요새 예루살렘이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빠르게 다윗에게 무너졌습니다. 그걸 보면은 문제가 힘든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난관도 능히 돌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중요합니다. 어떤 힘든 상황에도 절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문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너끈히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룬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다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제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기에 보니까 이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들과 석수들을 보내서 다윗을 위한 궁궐을 짓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커서 다윗이 그때야 여호와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열방 앞에서 자기와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높이신 것을 그때야 알았다고 했습니다. 아니, 두로 왕 히람의 이 사절들과 이 궁궐을 지어주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길래 다윗이 그때서야 이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을까요? 왜냐하면 이 두로 왕 히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보다 약소 국가가 아니에요. 두로는 그 당시 고대 중동에 이름을 날리고 있던 막강한 해양 강국입니다. 엄청난 그 무역 수입을 통해서 큰 부를 축적하고 있던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왕이라고 다 왕이 아닙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경제력이 있느냐, 군사력이 있느냐, 명망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위세가 달라지죠. 두로왕 히람 같은 사람이 인정한다는 것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그럴 일이 없거든요. 아직 다윗은 지금 막 통일해서 신생국가의 왕이 됐습니다. 아직도 사방에서 다윗을 노리는 적들이 있고 전혀 왕권이 안정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두로왕 히람같이 계산 빠른 사람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두로의 백향목과 기술자들, 두로의 백향목은 돈 주고도 못 사는 천하의 모든 궁궐을 짓는 최고의 목재입니다. 이거를 스스로 갖다 바치고 또 기술자들, 그 당시 고대 중동 최고의 건축가들을 보내서 다윗의 궁궐을 지어줬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을 인정한다, 잘 봐달라, 너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 실제로 두로왕의 이 우정은 솔로몬 때까지 계속 갑니다. 저는 이 파격적인 호의에 다윗이 깜짝 놀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여기에 담긴 영적인 메시지를 빨리 캐치했어요. 이거는 지금 국제정치 역학법칙상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 두로왕 같은 장사꾼 입장에서는 이 다윗과 적대시하고 있는 블레셋과 주변 국가들과도 다 장사를 하기 때문에 다윗을 인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도 아직 왕이 막 돼가지고 불안하던 차에 다윗을 인정해 준 거예요. 가장 빨리 이 두로왕 히람이 이렇게 다윗 앞에 무릎 꿇고 두로왕이 궁궐을 주어졌다는 소식은 천하만방에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이것은 요즘으로 치면은 미국이 우리나라 그 궁궐 다 지어주고 인정해주고 열방 앞에서 친하게 지내자고 하고 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갑자기 그냥 이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천하 열방이 다윗이 굉장한 인물이라는 것을 수시간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그럴 자격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고생고생 광야 시절에 고생고생하다가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알았어요. 아, 이 두로왕 히람이 보낸 사절들과 궁궐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구나 하는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하는 확신을 드디어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열방을 향해서 누가 두로왕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심었겠어요? 아직 다윗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왕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깜짝 선물 패키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것은 어색하고 오래가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 그게 진짜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두로왕 같은 힘 있는 사람으로부터 다윗이 사랑받게 하셨습니다.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왕의 사절을 보내고 궁궐을 지어준 이 사건 하나가 사실은 다윗의 왕권을 천하 열방에 딱 굳혀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큰 의미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어요. 교회도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두로왕과 다른 나라들이 보인 그 사랑과 두려움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반응과 똑같을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저 교회 대단한데, 저 교회가 감동적인데, 영향력이 있는데 이런 소문은 우리가 조작해서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순간순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 다윗의 마음을 품은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하만방의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 그것만이 아니야. 13절, 16절 오늘의 본문 쭉 보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아들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발음하기가 힘들어서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13절, 16절 쭉 보면 이 아들들 이름이 쫙 나오는데 그 중에 솔로몬도 나오죠. 우리는 뭐 역사를 아니까 이 솔로몬이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 다윗이 낳은 아들들이 많고 그 중에 솔로몬 이름까지 소개되었다는 것은 이 다윗의 나라가 갈수록 번성하고 오래갈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미래를 이어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속 보내주셔서 교회를 부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새로운 자녀를 주셔서 나라를 강성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에는 새로운 생명을 참 많이 보내주십니다. 계속해서 거듭하고 더해지는 역사가 계속됩니다. 저희 교회 새 가족반에 매달 100명씩, 120명씩, 이번엔 7월 달에는 150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볼 때마다 참 기적 같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다니면서 전도지 뿌린 것도 아니고, 참 하나님 앞에 송구할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이 부흥의 때를 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때입니다. 등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종교적인 매너리즘을 털어버리고 메마른 종교인이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래서 변화된 영혼들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강성해져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왕국에 임했던 그 축복이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도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왕이 된 다윗에게 이런 좋은 일만 터진 건 아닙니다. 새로운 도전과 또 시련이 몰려왔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갔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블레셋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력한 대적입니다. 두 나라 간의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지만 최근 스코어는 블레셋이 앞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등극하기 전에 사울 블레셋의 전병력과 이스라엘의 전병력이 대전쟁을 치렀고 거기서 사울과 그 왕자들이 전멸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은 기가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마침 새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소문은 뭐 블레셋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다윗의 리더십 하에서 이스라엘 왕국이 강성해져 간다는 소문을 듣고 바로 블레셋이 대군을 몰아서 쳐들어옵니다. 그들도 다윗을 얕잡아보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강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두면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기선을 제압하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나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흥하기 시작하면 마귀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충만하게 하고 있으면 나의 기도가 무서워서 마귀들이 안 달겨들 것 같죠? 그때부터 더 센 놈들이 옵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 충만하고 부흥하면은 뭐 감히 못 달려들 것 같죠? 이미 블레셋이 이미 먼저 진치고 기다리고 있어요. 마귀는 정말 파이팅 정신이 좋아요.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보다 어쩌면 여러분보다 먼저 올지도 몰라요. 저것들이 언제 또 기도를 하려고 이러는 것인가. 선교지도 여러분보다 먼저 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우리치를 가려고 하고 선교지 가려고 하면 중보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받고 가야 됩니다. 마귀도 부지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쪽이 강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강한 걸 알고 전병력을 동원한 블레셋처럼 이쪽이 강한 걸 아니까 마귀도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많은 병력을 동원해서 공격합니다. 간단합니다. 강한 상대에게는 강하게, 약한 상대에게는 약하게. 교회가 헐렁헐렁하면요, 마귀도 거의 그냥 마귀 반 열등생 정도 마귀가 보내서 지키고요. 새로운 교회 정도 공격하려면 아주 특수부대가 옵니다. 전 부대가 오는 거죠. 마귀의 공격이 다윗에게 셌다, 블레셋 공격이 셌다는 것은 다윗이 그만큼 두렵다는 방증이고 마귀의 공격이 우리에게 셌다는 것은 마귀가 그만큼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방증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위축되지 마십시오. 기도와 말씀으로 맞받아쳐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많이 겪어보니까 오기가 생겨요. 그리고 고마운 마음이 생겨요. 이렇게 무서운 마귀들을 떼거지로 보내주다니 정말 나를 두려워하긴 하는구나, 우리 교회가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구나 라는 그런 오기를 가지고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군대가 몰려왔을 때 이 위기를 정면 돌파하는데 영적으로 강한 사람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로 맞섭니다. 19절 21절 중요합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보니까 그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평생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전쟁하면 다윗이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먼저 기도해서 여쭙습니다. 여러분도 다 전문 분야 계시죠?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은 자기 전문 분야라고 생각하죠. 교회는 하나님이 전공 분야니까 기도하고 하지만 사업은 내 전공 분야니까 그냥 자기가 해놓고 기도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전문 분야일수록 하나님에게 기도를 기회를 구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두 가지를 여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도 되는지, 진격해도 되는지, 그리고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실 것인지 여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기도에 다 예스 하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다윗은 곧바로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군대의 중심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물을 쫙 흩어버리듯이 내 앞에서 대적을 흩으셨다고 할 정도로 블레셋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대패를 당하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인들이 버리고 간 우상 신상들을 다 치워버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승리한 곳에 영적으로 깨끗해졌어요.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그냥 전쟁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이 겸손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음성을 듣고 나서야 전쟁에 나섰다는 사실. 기도하고 움직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확신을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움직이면, 음성을 듣고 움직이면,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승패가 불확실한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겼다는 사실을 나도 확인하고 적에게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우리는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뚫고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이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22절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참 기가 찰 노릇이죠. 완전히 인해 전술입니다. 물을 흩음같이 깨버렸는데 기가 죽어 도망간 게 아니라 다시 병력을 재정비해서 왔는데 재정비해서 온 병력도 골짜기를 가득 채울 정도로 많았어요. 여러분이 한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마귀가 두려워서 다시는 안 올 것 같죠. 아, 이 마귀도 오기가 있어요.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병력을 재정비해서 오는데 옛날보다 더 많아요. 골짜기를 가득 메울 정도로 옵니다.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영적 전쟁을 그 칼을 칼집에 꽂지 못할 것입니다. 끝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울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가 여기서 오기까지 가만 보니까 이제 한숨 좀 놀겠다 싶으면 또 다른 사고 터지고 이 영적 전쟁이 이기고 나면 또 다른 전쟁이 터지고 언제까지 이걸 계속해야 되는가? 천국 갈 때까지 그건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이 두 번째 전쟁을 또 어떻게 준비하는지 보십시오. 23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골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슬까지 이르니라. 첫 번째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으면 교만해지기 쉬울 것 같은데 다윗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가 두 번째 전쟁에서 다시 또 여호와께 여쭈었다는 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은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공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대단한 것은 성공이 그를 교만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이겼지만 또 하나님께 와서 두 번째 전쟁도 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기도한 보람이 있었던 게 첫 번째 응답과 두 번째 응답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가긴 가는데 다른 전략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정면에서 공격하지 말고 뒤로 돌아가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는데 뽕나무 밭 골대기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공격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 군대보다 앞서가서 블레셋을 꺾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응답은 굉장히 쉬웠잖아요. 그냥 정면 공격하면은 네가 이길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는 훨씬 상세하고 구체적인 작전 지시가 내려와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전략을 바꿨음이 분명해요. 정면 공격했으면 블레셋도 첫 번째 공격에서 전쟁에서 패한 경험으로 복병을 매복하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다윗이 어떻게 알겠어요? 기도하니까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계속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죠. 어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으니까 오늘은 기도하지 않고 똑같은 방법으로 가면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방법과 아이성을 무너뜨렸던 방법이 달랐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의 승리에 도취해서 아이성 공격할 때는 기도를 안 하니까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한 거예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서 비로소 아이성의 다른 공략법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교활합니까? 같은 전략을 자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가 없어요. 꼭 같은 방법이 안 먹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의 승리에 도취돼서 결코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LCS를 오기째 하는데 우리 담당자들 말을 들어보면 LCS 매 기수가 달라요. 어떤 기수는 모범생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사고치는 기수가 있고, 어떤 기수는 그냥 싸나온 영적 전쟁인 것 같은데 영적인 불이 가장 임하는 게 있고, 매 기수마다 코치들을, 목회자들을 긴장하게 합니다. 영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만나는 적은 내가 어제 만나지 못한 적입니다. 새롭고 강한 적이고 내가 모르는 계략을 들고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새로운 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주를 의지하며 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새로운 도전을 또 새로운 능력으로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거야. 내가 새해 초에 한 2, 3주 몰아서 기도했으니까 올해 기도는 이제 다 끝났다 그러고 살면 안 돼요. 기도의 줄을 놓는 순간에 뒤통수를 얻어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승리는 우리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프레쉬하게 새로운 주님의 지혜,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어떠한 승리와 위기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겸손하며 주님께 기도했을 때 새로운 도전마다 새로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의지합니다. 그 축복을 갈구합니다. 다윗의 승리를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